12,110회를 찍어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이 월드 뉴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오늘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에 관한 미국과의 협정을 중단하는 내용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거 냉전 시대 이후 양국 관계 악화에 더욱 심각한 조짐으로 해석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명령에는 플루토늄 폐기 협정이 전략적 안정에 대한 위협과 러시아를 향한 미국의 비우호적인 행동으로 인해 중단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명령은 또 플루토늄이 핵무기나 다른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지 않고 연구와 개발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러시아 정부가 무기급 플루토늄을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0년 체결된 협정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양측은 비밀 해제된 34톤 분량의 플루토늄을 폐기할 예정이었습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유럽연합의 난민 강제 할당 제도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어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 가운데 거의 98%가 정부의 반대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투표율은 43%에 불과해 이번 국민투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이번 결과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반대파는 정부가 그에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그러나 유럽연합 결정권자들에게 이번 투표 결과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헝가리 헌법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단체 FARC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정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지만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평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평화협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50.2%로 절반을 넘어 찬성 49.7%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이번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반군과의 협정이 폐기될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평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쿤두즈 지역을 공격했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당국자들은 오늘 아침 탈레반이 여러 갈래에서 공격해왔다며 보안군이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탈레반이 일부 민가에 숨어들어 소탕전을 매우 신중히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자신들이 쿤두즈의 일부 검문소를 장악하고 병사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의 이번 공격은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내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계 열강들과 만나 국가 재건을 위해 필요한 안보 자금 지원을 요청할 계획인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연례 문화 행사 도중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비쇼프트에서 발생한 어제 압사 사고는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발사한 최루가스에 당황한 시위대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현지 관리들은 이번 사고로 5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목격자들은 BOA에 적어도 10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날 1회차라는 연례 문화축제 행사가 열린 가운데 중앙무대에 개양된 에티오피아 정부를 상징하는 깃발에 오로미아 지역 청년들이 반발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오로미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곳으로 2년 전 에티오피아 정부가 이 일대 일부를 아디스 아바바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비아 시르테에서 어제 네덜란드인 사진기자 한 명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총격에 맞아 숨졌습니다. 벨기에 주간지 크낙에서 사진 촬영을 담당해온 예룬 우를레만스 기자는 이날 시르테에서 지뢰 제거 작업 과정을 취재하다 ISIL 저격수의 표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빈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적 자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이 말은 어쩌면 인간의 언어 중에서 가장 슬픈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빈곤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테니까 말이죠. 오늘날 세계는 여전히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불행으로 빈곤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치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요. 이 세계 각국은 이런 빈곤 퇴치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에 힘입어 세계은행이 발표한 빈곤 기준선인 하루 $1.9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 인구가 2012년 약 8억 8천만 명에서 2013년에는 약 7억 7천만 명으로 1억 명 이상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서 절대 빈곤 인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전히 소득 불평등은 더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교육을 받지 못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이 꼽혔습니다. 당장의 원조를 통해 빈곤과 기아 해결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 교육과 사회 기반시설 투자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타라 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7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0월 4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낮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7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에서 27도, 신의주 12에서 23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6에서 27도, 함흥 12에서 19도, 끝으로 청진은 12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카펜터스의 노래입니다. 행복을 노래하세요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Sing 함께 감상해 보시죠.
Sing, sing a song, sing out loud, sing out strong, sing of good things, not bad, sing of happy, not sad. sing a so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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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la la la la la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52년을 끌어오면서 22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세계 최장기 내전 가운데 하나인 콜롬비아 내전이 최근 정부와 반군 사이에 타결된 평화협정을 통해서 종료될 기대를 모았지만 어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이 평화협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자세한 사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올해 첫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됐는데요.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3년 연속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낸 일본은 지금 경축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을 맞아서 여행객들이 각지로 몰리고 있는 중국 현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도 콜롬비아 평화협정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네.
자, 그런데 이 평화협정이 국민투표에서 최종 부결됐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월요일 카리브 해안 도시 카트라헤나에서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콜롬비아 최대 반군 조직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지도자 티모셴코가 평화협정문에 서명했는데요. 이로써 52년을 끌어왔던 세계 최장기 무력 분쟁 가운데 하나인 콜롬비아 내전이 극적으로 종식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협정문에 대한 콜롬비아 국민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어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콜롬비아 유권자들은 유효투표 수 약 623만 표 가운데 찬성 49.78%, 반대 50.22%의 근소한 차로 최종 부결시켰습니다.
예. 자, 콜롬비아 정부와 뭐 반군 양측이 평화협정에 서명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왔을 텐데요.
예.
국민투표에서 이제 최종 부결이 된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양측 모두 이번 국민투표 부결에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콜롬비아 현지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콜롬비아 평화협정이 국민투표를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예측했었습니다. 콜롬비아 국민들이 오랜 내전에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근소한 차로 부결된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지 유력 언론인은 미국의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 말했습니다.
네. 이 국민투표 부결 말씀하신 대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당국자들이 앞으로 향후 일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영국에서는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영국민들이 EU의 남는 쪽으로 선택할 것으로 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투표함을 여러 번 결과 영국이 전격 EU를 떠나는 것으로 결론이 나자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영국의 EU 탈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EU 탈퇴 이후 영국과 나머지 회원국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CNN 방송은 이번 콜롬비아 평화협정 국민투표 부결 사태도 이에 못지않은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콜롬비아 사태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문제와 비슷하다 이런 의견인데
네.
자, 그래도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국민투표 실시 직전에 플랜 B는 없다. 다시 말해서 국민투표 부결 상황을 가정한 대안은 세워놓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투표 상황에 대한 산토스 대통령과 반군 측의 반응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콜롬비아 현지의 스페인어 매체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를 위해 계속해서 싸우겠다는 산토스 대통령의 원칙적인 발언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요 서방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반군, 그리고 평화협정을 중재했던 국제사회가 다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콜롬비아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협정문을 도출해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콜롬비아 국민들은 왜 이번 평화협정에 만족하지 못했던 걸까요?
예, 콜롬비아 국민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이번 평화협정문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수십 년 동안 반군이 저질러온 납치와 살해 등에 고통받아야 했던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이번 평화협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평을 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군 쪽에 지나치게 관대한 그런 평화협정이었다는 설명인데
네.
평화협정문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예,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양측이 조인한 평화협정문은 크게 세 개의 골자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반군은 총을 내려놓고 시민으로 돌아간다는 내전 종료 원칙을 규정했고요. 두 번째, 원주민 보호와 농지 개혁 등의 요구사항은 정치 참여로 해결한다는 내전 발생 원인의 해결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 마지막 골자가 문제인데요. 유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상당 부분 면제해주기로 한다고 적은 부분입니다. 정부와 반군 양측이 내전 기간 동안 발생한 각종 살인과 납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한 건데요. 콜롬비아 국민들은 내전 기간 동안 발생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원치 않는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최초 콜롬비아에서 내전이 왜 시작된 건지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1964년 결성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당초 콜롬비아 공산당에 연계된 무장조직이었는데요. 대지주와 자본가들로부터 농민과 빈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정부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혁명이 좌절된 뒤에 게릴라 전투 중심으로 전략전술을 수정하면서 내전이 본격화됐던 건데요. 반군은 내전 초기에 콜롬비아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지난 1993년에 공산당과 결별한 이후 마약 갱 집단의 비호 단체로 변신했다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반군은 콜롬비아와 남미 일대에서 악명 높은 마약 밀매업자들을 보호해 주는 대가로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제 반군 조직이 위축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서 미국이 콜롬비아 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반군은 한때 16,000명에 이르던 조직원이 7,000명까지 줄어들어서 규모가 그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비공식 세금과 납치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요. 점령 지역의 지주와 기업들로부터 혁명세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들여서 정부 조직처럼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몸값을 받아내기 위한 목표로 유명 인사들과 외국인 관광객 등을 무차별적으로 납치하면서 국제사회에 반감을 샀는데요. 특히 지난 2002년에는 유세 중이던 대통령 후보를 납치해서 6년 동안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반군 측을 지지하던 일부 국가들마저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반군 측은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언론을 보니까 이 노벨상의 계절이 돌아왔다 뭐 이런 이 표현을 하는 것도 있던데요. 네. 올해 첫 그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네요.
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The Nobel Assembly at Karolinska Institute has today decided to award the 2016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예, 오스미 교수는 세포의 오토파지, 다시 말해서 자가포식 메커니즘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생물이 세포 내에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소기관을 분해해서 영양원으로 재이용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 암이나 신경 부분에 난치병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본이 이번 수상으로 경축 분위기에 휩싸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스미 교수의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으로 일본은 3년 연속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아카사키 이사무, 아마노 히로시가 일본계 미국인 나카무라 슈지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었고요. 지난해에는 카지타 다카기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오무라 사토시가 미국과 중국의 연구진과 함께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었습니다. 오스미 교수가 올해 첫 노벨상 주인공으로 발표되자 일본 국민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모습인데요. 일본의 NHK 방송은 스웨덴에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공식 발표되기 몇 시간 전부터 올해 수상 후보군에 있던 오스미 교수의 요코하마 연구실 주변 분위기를 전하면서 열기를 띄우다가 수상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NHK와 후지TV를 비롯한 주요 방송들은 현재 노벨상 특집 프로그램을 일제히 내보내는 중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올해 첫 노벨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다른 분야의 수상자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예,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에 걸쳐 차례로 발표됩니다. 내일은 물리학상, 수요일에는 화학상 수상자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하루 건너 금요일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공개됩니다.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제학상, 수요일에는 문학상 수상자가 이어서 발표됩니다.
네. 자, 노벨상이 어떤 상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1800년대 활동하면서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하는 등 다양한 업적을 낸 스웨덴 출신의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기부한 유산으로 노벨재단이 설립된 뒤에 1901년부터 매년 인류복지에 공헌한 사람을 뽑아서 시상해 왔습니다.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경제, 평화상 등 시상 분야 전반에 걸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상자 발표는 매년 10월에 진행되고요. 시상식은 노벨이 사망한 날인 12월 10일에 열립니다. 수상자에게는 800만 스웨덴 크로나, 위아로 약 93만 달러의 상금과 금메달, 그리고 상장이 주어지고 노벨상 수상자로서의 명예가 일생 동안 따라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현재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국경절 연휴가 한창이라고요?
네, 지난 1949년 10월 1일 베이징의 테난먼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중국의 건국기념일인 국경절은 중국 본토는 물론이고 다른 사회 체제를 운영 중인 홍콩과 마카오 등지에서도 법정 공휴일로 지키는데요. 이번 주 내내 휴일이 이어지면서 대륙 각 지역으로 여행 인파가 몰리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원래 법으로 정한 휴일은 10월 1일을 전후한 사흘 동안이지만 지난 2000년부터 당국이 국경절 전후의 주말을 확대시켜서 총 7일 동안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일 연휴에 또다시 주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보통 열흘 동안 직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는 이번 주를 국경장가 또는 10일 황금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뭐 민족 대이동이다라고도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참 많이들 놀러 가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 경제발전이 본격화되면서 국경절 기간 동안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크게 늘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연휴 동안 약 6억 6천여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자금성이나 중국에서 창바이산이라고 부르는 백두산 등 유명 관광지와 함께 최근 새롭게 문을 연 상하이 디즈니랜드 등지에는 지금 발 디딜 틈 없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CCTV를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예, 중국 정부는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약 600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났거나 떠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국인들의 올해 국경절 해외여행 희망지 1위가 한국이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과 맞물려서 중국인 쇼핑객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특히 이번 국경절 연휴 동안 한국을 찾는 중국인의 상당수가 제주도를 방문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연휴가 시작된 며칠 사이에 벌써 4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제주도를 찾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8년 동안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이어서 연방대법원이 이 대법관이 8명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 회기를 시작하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또 인터넷 주소기구의 통제권을 포기한 이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서 미국 내 일부 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이 통제권이 민간에 완전 이양됐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먼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세금 관련 논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전에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는데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970년 이후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사람은 트럼프 후보가 유일한데요. 이 트럼프 후보는 연방 국세청의 감사를 받는 중이란 이유로 계속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IRS가 감사 중에 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거부를 공개하고 있죠.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오랫동안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
네. 무려 18년 동안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이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1995년도 세금 보고서 사본을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후보는 1995년 세금 보고서에 9억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했고 이에 따라서 최고 18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어떻게 18년 동안이나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부동산 기업인들을 보호하는 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 1990년대 초반에 이 부동산 사업과 카지노 사업이 뭐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큰 손해를 봤고요. 또 항공 사업까지 실패하면서 많은 손해를 봤는데 이렇게 이 사업 피해가 클 경우 이전 3년과 이후 15년 이렇게 최고 18년 동안 세금 부과가 가능한 수입에서 이를 면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1995년 이후에 한 해 뭐 50만 달러에 달하는 아니면 뭐 5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손실액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 수입이 전혀 없는 게 되니까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난 월요일에 열린 대통령 후보 1차 TV 토론회에서 클린턴 후보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두 후보 사이에 당시 공방전이 벌어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He didn't pay any federal income tax. So
that makes me smart.
네, 이 트럼프 후보가 세금 보고서 거부를 공개하는 건 세금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는 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서일지 모른다고 이 클린턴 후보가 말하자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똑똑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가 도로와 교량, 공항 등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 정부에 돈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And we don't have the money because it's been squandered on so many of your ideas.
And maybe because you haven't paid any federal income tax.
네, 이 클린턴 후보가 내놓은 것 같은 정책 때문에 예산이 낭비돼서 정부에 돈이 없다고 트럼프 후보가 말하자 그러자 클린턴 후보는 이 트럼프 후보가 여러 해 동안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아서 정부에 돈이 없는 것일지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죠.
네, 자 이렇게 토론회 때도 이 문제가 언급이 됐었는데 이번에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가 되면서 더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후보 본인의 허락 없이 세금 보고서를 임의로 공개한 것은 이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이 클린턴 후보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 이 트럼프 후보의 측근들은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천재라면서 칭찬을 했는데요. 줄리아니 전 시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man 26 years ago had some failures and then he built an empire. He was a genius in being able to do that.
네, 어제 ABC 방송의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줄리아니 전 시장의 얘기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후보가 26년 전에 일부 실패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 뒤에 다시 거대한 기업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 보면 트럼프 후보는 천재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은 이 미국 경제를 다시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이 트럼프 후보야말로 이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줄리아니 전 시장이 말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 본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자신이 세금법을 잘 알고 있다면서 미국의 세금 관련법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앞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트럼프 후보가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네. 또 뉴욕타임즈 신문이 입수한 세금 보고서를 보면 이 트럼프 후보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그런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 소득 불균형 문제와 투명성이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가 1995년에 9억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 트럼프 후보가 자신이 이 사업의 귀재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을 해왔는데 또 이런 건 역시 또 유권자들에게 별로 좋지 않게 받아들여질 것이란 그런 전문가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이 계속 이런 문제를 이슈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선거 유세에서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해왔습니다.
Well, I'll tell you what, if not paying taxes makes him smart, what does that make the rest of us? It's probably true he hasn't paid a penny in federal taxes.
네, 이 트럼프 후보가 세금을 내지 않아서 똑똑하다고 말한다면 그동안 세금을 성실하게 내온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었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 측은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 폭탄 선언 같은 보도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연방 대법원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 회기가 시작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관이 8명인 상태에서 이 새 회기를 시작하는데요. 연방 대법원에 공석이 있는 가운데 이 새 회기가 시작된 건 25년 만의 일입니다.
네. 자, 연방 대법관 원래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지난 2월부터 8명만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2월에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메리 갈랜드 워싱턴 DC 항소법안장을 이 새 대법관으로 지명했지만 현재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인준 절차를 밟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이런 그 대법원 공석 사태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까요?
네, 일단 이 11월 8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만약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승리한다면 공화당이 갈랜드 판사를 대법관으로 인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이 갈랜드 판사는 진보지만 좀 온건한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할 것에 대비해서 이 공화당이 갈랜드 판사를 서둘러 인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갈랜드 지명자의 인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취임한 뒤에 새로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를 지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스켈리아 대법관이 살아있을 때 이 연방 대법원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보수 대 진보 판사의 비율이 5대 4로 이 보수가 약간 우세한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클린턴 후보가 당선된다면 반대로 이 진보가 5대 4로 우세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연방 대법원이 새 회기를 시작했는데 어떤 소송을 다루게 됩니까?
네, 현재 진보와 보수 대법관이 4대 4로 완전히 동률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관들 의견이 팽팽히 갈릴 만한 소송은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이 아시아계 비하 의미가 들어간 악단 이름에 대한 이 등록 소송 등 표현의 자유 문제,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고요. 만약에 연방 대법원에서 대법관들 의견이 4대 4로 갈린다면 이 하급 법원 판결이 유지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내 일부 주가 국제 인터넷 주소기구와 관련해서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소송이 기각됐군요.
네,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지난주 금요일 텍사스주 등 4개 주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터넷 주소 통제권이 미국 정부에서 국제 인터넷 주소기구로 완전히 이양됐습니다. 이 국제 인터넷 주소기구는 전 세계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민간 단체인데요. 원래 이 미국 상무부가 이 기구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었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10월 1일부로 이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는데 이에 반발해서 애리조나주와 오클라호마, 네바다, 텍사스주 법무장관들이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네. 자, 정부가 민간기구의 통제권을 포기하는데 왜 일부 주들이 소송까지 제기한 걸까요?
네, 국제 인터넷 주소기구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 정부의 자산인데 그걸 오바마 대통령이 임의로 이양하는 건 불법이란 겁니다. 헌법은 오직 의회만이 이 정부 자산을 이양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또 이 고유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와 개인 컴퓨터 주소 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미국의 감독이 사라진다면 러시아나 중국 등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국가들이 인터넷을 간섭하거나 통제할 것이란 주장인데요. 이번에 이 소송이 기각되자 이 네 개 주 법무장관들은 다른 방도를 계속해서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국제 인터넷 주소 기구 언론에 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구입니까?
네, 이 전화가 발달하면서 이 개인마다 고유 전화번호를 갖게 됐고 또 이를 관리하는 전화번호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인터넷 역시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 고유 번호가 생기고 이를 관리하는 인터넷 번호부가 생겼는데요. 흔히 IP 주소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인터넷 번호와 주소를 관리하는 단체가 국제 인터넷 주소기구입니다. 이 국제 인터넷 주소기구는 1998년부터 미국 연방 상무부의 감독 아래 있었는데요. 이후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이 미국 정부로부터 이 기구가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됐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초에 이 기구에 대한 통제권을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발표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국제 인터넷 주소 기구에 대한 통제권 어디로 이양되는 겁니까?
네, 이 기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 기업이나 단체, 각국 정부 대표, 이 전문가 등 인터넷을 사용하고 운영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통제권이 이양된다고 해서 이 인터넷 사용자가 느낄 만한 그런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앞서 의회 차원에서도 미국의 통제권 이양을 저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던데 실패했나 보군요.
네, 이 공화당의 대통령 예비 선거에서 이 경선에서 후보이기도 했던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의 주도로 통제권 이양 저지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 법안을 임시 예산안에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정부 폐쇄 사태를 우려한 동료 의원들의 이 충분한 지지를 받아내지 못하면서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고요. 결국 의회에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텍사스주를 비롯한 4개 주가 이 지난 수요일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요. 이들 주는 소장에서 정부의 통제권 이양으로 미국 정부의 관리를 받던 인터넷이 통제력을 잃으면서 예측성과 확실성 그리고 안전장치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버넷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필로우톡 함께 감상해 보시죠.
'Cause we're free to do whatever, baby. I can tell your mood is supposed to be naughty. Tell me, do you like the way I kiss, rub on, and touch your body? We can show our secrets and turn off the lights for the rest of the night. For the rest of the night. La, da, da, la, da, da. The marks of your physique imprinted on my sheets, from your head down to your hands, even way down to your feet. I just hit rewind and do it all again. Girl, come back for more. I ain't even close to being finished. I can tell your mood is to be naughty. Tell me, do you like the way I kiss, rub on, and touch your body? We can show our secrets and turn off the lights for the rest of the night. For the rest of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 당국이 호적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호적 제도는 그동안 시골 출신과 도시 출신을 차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중국 16개 성 출신 타지인도 베이징 호적을 가질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국의 호적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식 호적 제도의 시작.
중국에서는 후커우라고 불리는 호적은 보통 한 가구에 속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이기 수월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는 문서입니다. 이 때문에 각 나라마다 조금씩 형식과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호적 제도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이어져 왔는데요. 중국의 호적 제도는 지금까지 크게 세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949년 중국 공산당의 집권 이후부터 1957년까지로 엄격한 호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주 이전이 자유로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958년부터 1978년까지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중공업 우선 정책을 채택하고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너도 나도 도시로 몰려들자 농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엄격한 도시, 농촌 호적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농촌 호적 소지자가 나중에 도시로 이주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받은 호적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도시에서 부여하는 교육, 주택, 의료, 복지 등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는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개혁 개방이 실시된 1978년부터로 이때부터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 이전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호적은 하나의 신분제로 자리 잡아서 각종 차별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고성장의 필요와 호적 제도와 농민공
이처럼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지금까지 호적 제도가 유지되어온 데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는 지적입니다. 값싼 노동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농민공입니다. 농민공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하급 이주 노동자를 일컫는 말로 이들은 도시에 거주하지만 도시 호적을 가질 수 없고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이 농민공의 수는 2억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민공은 급여도 도시 호적자에 비해 3분의 1 정도 적게 받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의 처지에서는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새로 발전하는 도시는 이런 농민공의 값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일부 도시에는 원래 거주자보다 농민공 숫자가 더 많은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현대판 신분 제도가 된 중국의 호적 제도.
그렇다면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농민공 출신일 경우는 어떨까요? 중국의 호적 제도는 도시 호적을 부여하지 않고 부모의 호적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차별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요. 예를 들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등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큰 공로를 세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자녀의 호적은 그대로 부모의 것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호적 제도는 신분 차별을 완전히 고착화시켜버렸죠. 지난 2001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한 왕샤오 슈아이 감독의 영화 북경자전거에 나오는 장면을 들어보셨는데요. 주인공인 17살 청년 구웨이는 농민공으로 베이징에서 자전거 배달 일을 합니다. 하지만 베이징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의 20%만 받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가져가는 착취와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려냈습니다. 실제로 2003년엔 순지강이란 후베이성 출신 농민공이 광저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밤에 산책을 하다가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돼 구속 수감됐다가 간수들에게 구타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내 인권과 호적 제도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시작된 호적 제도 개편 바람.
이렇게 호적 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높아짐에 따라서 중국 정부와 각 지방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호적 제도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베이징에서 이런 호적 제도를 개편하는 안을 공표하고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의견의 주요 내용은 바로 농업 호적과 비농업 호적, 이른바 농촌 호적과 도시 호적의 구분을 없애고 주민 호적이란 이름으로 통일한다는 건데요. 베이징시는 당국이 제시한 학력 기준을 충족하거나 우수 노동자 표창을 받은 기록 등 8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여기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베이징시 주민 호적을 받을 수 있도록 취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 같은 베이징시의 조치에 뒤이어 중국 내 30개 지방당국도 주민 호적제를 추진 중인데요. 그러나 호적 취득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서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국의 호적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down to earth, down to earth입니다. 'Has anyone ever told you that you are down to earth? What does that mean, to be down to earth?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Jason and Mike had.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실까요?
Listen carefully.
I'm transferring to a new marketing department next week.
Oh? Which one?
The one Ted is leading. I heard that he is a great supervisor and a down-to-earth kind of guy.
Yes, I've worked with him before, and he is down-to-earth. You'll learn a lot from him, trust me.
I'm looking forward to it.
네,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I'm transferring to a new marketing department next week. 다음 주에 마케팅부로 옮기게 됐어요,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Oh, which one? 어디라고요? 라고 묻습니다. 제이슨이 The one Ted is leading. I heard that he is a great supervisor and a down-to-earth kind of guy. 테드가 부서장으로 있는 마케팅부로요. 테드는 훌륭한 관리자고요. 함께 일하기 편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맞아요. 저도 테드 밑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직원들을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By the way, you'll learn a lot.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 down to earth. 잘 기억해 두시고요.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I'm transferring to a new marketing department next week.
Oh? Which one?
The one Ted is leading. I heard that he is a great supervisor and a down-to-earth kind of guy.
Yes, I've worked with him before, and he is down-to-earth. You'll learn a lot from him, trust me.
I'm looking forward to it.
Today's phrase is down, D-O-W-N, down-to-earth, E-A-R-T-H, down-to-earth. When someone is down to earth, it means that they are practical and reasonable. It can also mean that they are fun to be around with. Down to earth는 현실적인, 진실한 이란 뜻이고요. A down to earth kind of person 하면 함께 있기 좋은 사람, 남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문을 두 개 들어볼까요? I enjoy spending time with you. Because you are such a down-to-earth kind of person. 이 말은 너와 함께 있으면 참 좋아.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말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회의를 통해 새로 나온 구상이 지나치게 이상적일 때 Our plans for the class are anything but down-to-earth. 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젠 down to earth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m transferring to a new marketing department next week.
Oh? Which one?
The one Ted is leading. I heard that he is a great supervisor and a down to earth kind of guy.
Yes, I've worked with him before and he is down to earth. You'll learn a lot from him. Trust me.
I'm looking forward to it.
So remember that the phrase we learned today, down to earth. Down to earth is used to describe someone who is practical or just fun to be around with. Down to earth.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aksa sok one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You are looking at Berlin live. A Berlin that in 9 minutes' time.
중독과 서독이 45년간의 분단 세월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의 독일로 통합됩니다. 새로운 독일의 수도가 된 베를린의 옛 제국의회 의사당 앞 광장에서 통일 독일의 첫 수상인 헬무트 콜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과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통일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독일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통일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동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 체제였고 독일의 통일은 먼 희망으로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혁 성향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85년 소련의 지도자가 되면서 동유럽에서는 서서히 민주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때를 같이해 동독에서는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졌고 결국 독일 정부는 1990년 오늘 비극적인 분단 세월을 끝내고 마침내 통일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관리하던 베를린은 독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